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소원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무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소리쳐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나병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자기와 접촉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 물건도 부정, 사람도 부정, 자기도 부정.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이나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병에 걸렸다 이러면 그야말로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이 1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는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거죠. 이를테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기타 등등 뭐 인생에는 얼마나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잡혀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치어 죽은 18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대는 얼마나 튼튼한 건데요. 그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문제지만 그 가족들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산불 난 거 뉴스로 보셨죠? 아이고 그 목사님들이 사진 찍어 보내는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불타, 동네가 다 불타버렸으니 그 절망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미얀마 지진 났다고 이 막 영상으로 이렇게 그런데 뭐 여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쑥대밭이에요. 그야말로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정말 부르짖어 외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는 절망 가운데 빠져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절망이 아니고 내 고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하튼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게 좀 익숙한 그런 표현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당시에는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나병이 깨끗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권위가 제사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오늘 본문 보시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주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향해서 가는데, 갈 때는 여전히 나병 환자였던 거죠. 그런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깨끗해졌다. 이것은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순종할 만한 증거가 딱 보이면 좋은데, 이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자기는 나병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러는데,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여전히 나병인 거예요. 야, 내 여전히 나병이다 이러고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고쳐주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불평할 만하죠. 고쳐주시고 가라 그러면 모르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가라 그러시니 이거는 불평거리가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병 제사장에게 가라 그런다, 이렇게 만약에 불평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 삶에는 자주 눈앞에 당장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음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 이야기 나옵니다. 나아만이 여하튼 그 전쟁통에 사로잡아 갔던 그 계집 그 종, 그 여자아이,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아만의 집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뭐 여하튼 엘리사를 찾아와요. 얼마나 위험 있게, 얼마나 멋지게 막 군인들을 데리고 호위병을 데리고 왔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잠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사가 노발대발, 아니 내가 왔는데 자기가 나와서 뭔가 세리머니를 해야지, 손을 얹어서 뭘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그리고 요단강 그 구석물 거기에다가 몸을 담그라고, 여러분은 요단강 구정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여러분은 해운대 가보셨어요? 송정 바닷가 가보셨어요? 여러분은 맨날 서해만 아시죠? 제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서해 안에 갔는데요, 우리 애들한테, 그때 우리 애들 어렸거든요, 물을 보면 막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서해 안 물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 평생에 보지 못한 구정물이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자랐는데 부산 앞바다는 얼마나 맑은지, 남해안과 동해안 물 깨끗한 거 보시, 막 어휴, 제가 그러니까 이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잠그라 그럴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뭐냐 해가지고 노발대발, 그나마 지혜로운 종이 있어가지고, 아니 주인님 더한 일을 하라 그래도 우리가 할 텐데 요단강에 몸 잠그는 거 그것 정도 못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담궜어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왜 7번일까? 아마 나만은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마 나만이 한 번 잠궜을 때 10% 났고, 두 번 잠궜을 때 20% 났고, 세 번 잠궜을 때 40% 났고, 뭐 이랬으면 계속 잠그기가 쉬웠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대체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배우는 거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 순종함으로.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는 10명 나병 환자가 나았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니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다른 아홉 사람을 찾으세요.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으세요, 아홉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 같아요. 10명이 다 낫는 거, 이거 분명하고 당연한,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면 고침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는 사실을 조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강조하기를 오늘 보면 16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18절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오늘 본문이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는 것을 강조해요. 오늘 본문이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아서 나머지 아홉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아마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누가복음에는 자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사람, 의외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주일 설교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4절을 보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계속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데 논쟁의 주제가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논쟁의 주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는, 그리고 어디서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기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닐 수 있어.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친구 아니냐, 우리 같이 먹고 마신 적도 있다, 그리고 주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신 적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니들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부터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유가 뭘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거야,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 확신에 매여가지고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의외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부자와 나사로 자색 옷 입고 고운 배 옷 입고 날마다 호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얼마나 유명한 비유입니까? 그런데 이 날 그 자색 옷 고운 배 옷 입고 날마다 호화를 즐기는 부자, 바리새인이거나 바리새인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복을 받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자는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이야기.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떨어지고 다만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몸에 헌대를 앓고 있던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몸에 헌대인데요 거의 나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던 그 나사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이름 나오는 유일한 경우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만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나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거의 완전히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옳다 하고서 자기 과시하는 거 좋아하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잘 헤아려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바리새인들의 허물을 책망하셔도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나 하고 있다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 비웃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만 계속 증폭시켜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가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을 받던 이 사람, 나머지 이 아홉 사람은 전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죠. 저는 가끔씩 기복신앙은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마다 기복신앙이 돼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녁마다 기복신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를 쭉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다 회개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이분이 아픈데 이분 고쳐주시고 저분은 집안이 문제가 있는데 뭐 해결해 주시고 저분은 자식 때문에 애먹는데 어떻게 해주시고 뭐 해달라는 기도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데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아프고 문제고 어렵고 힘들고 다 고통 중에 있는데 건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풀어주시고 뭐 낫게 해주시고 기타 등등 모든 기도가 복달라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이거 기복신앙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제가 기복신앙 여러분은 복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신앙의 뿌리가 기복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그래서 이 기복신앙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 잘못된 거냐?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10명 나병 환자도 자기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친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여튼 예수님께 매달리면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죠.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만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그야말로 복을 받은 거죠. 자기 소원을 성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소원을 성취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지나친 기대를 하신 걸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 뭐 고쳐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돌아와서 감사하게 뭐 이런 거를 기대하다니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금 우리가 비난할 만한 상황인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좀 최소한의 기대 뭐 이런 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를 품었다고 할 만하지 않을까요? 여튼 예수님은 뭔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송해야 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찾으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를테면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 그러면 세상에는 연약한 사람이 많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의 기도도 들으셨으니 내 기도도 들으시겠구나.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혼자 살짝 감사하고 말 것이 아니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명 나병 환자도 고침받았으면 당연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기대. 인생에 내가 주님께 대한 기대를 품을 수도 있고 내가 주님께 대한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죠.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주님이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데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내몰라라 하실 수 있는 성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그런데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살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봐라.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 아니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예수님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내몰라라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몰라라 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보살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살핌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데 그게 내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 이를테면 출애굽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 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고기 먹고 싶을 때 딱딱 대령이 안 되는, 내 앞에 그 고기가 딱 대령이 되고, 여하튼 물이 내가 필요할 때 딱 터지고, 여하튼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 좀 우습죠. 사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면 출하게 먹이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 옷과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요 이게요 얼마나 긍휼과 자비로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광야는요 구름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겨울에도 30도, 여름 되면 40도, 50도 그 액배치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 그래가지고 이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는요 습도가 낮아가지고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보살펴 주시는 거죠. 일교차가 커가지고요 영상 10도도 얼어주고요. 일교차가 커가지고. 그런데 그 일교차 속에서 불기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게요 매일매일 베푸시는 은혜였어요. 기적이었을까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나타나야 기적이지 매일 보이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우리는 만나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기적은 무슨 기적, 매일 그냥 일상 가운데 매일 먹는 건데 그게 무슨 기적이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적인데요, 경험하는 사람은 그거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스워요. 기적인데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인데 그거를 능력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여기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보살피시고 날개 그늘로 품어주시는데 하나도 고맙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다만 그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바라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하는 것을 다 주셨어요 사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듣지 않아요. 그러니 뭔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기는 한 거죠. 욕심은 다 채웠어요. 그런데요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믿음이 자라거나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뭐 주님과 동행하거나 이런 사람은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이런 기도했는데 다 들어주셨다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간증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분은 늘 자기 앞가림만 해요. 욕심투성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냥 뭔가 기도를 해서 얻어낸 거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경험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시편 103편,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전에 기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옛날 일이에요. 지금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에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 읽지 않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이고 어렵네 하고 덮어버려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러니 영혼이 쇠약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사람, 열 드라카마 중에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100분지 1, 10분지 1, 2분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맥락이 있어요.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이 한 마리를 찾았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웃과 벗들을 불러 모아서 즐기며 잔치하는 거죠. 양 한 마리 찾고 양을 몇 마리 잡았을까요? 이게 소학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열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는 기념품이에요. 왜 그 왜 기념주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무슨 뭐 우리도 왜 뭐 돈 있는데 기념주화 한 번씩 정부가 발행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념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런데 친구 불러서 막 이제 잔치를 벌인 거죠.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런 걸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반가워가지고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 묵상하셨죠?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큰아들 때문에, 이 맏아들 때문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시면.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하고 한 번도 잔치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 창녀들과 함께 놀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리를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얼마나 아버지가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키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순종은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죠. 왜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아이들이 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철이 든다는 거는 뭔가 이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대화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설령 안 들어도 철이 든 자녀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막 아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을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기계처럼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게 순종이 아니고 정말 철이 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그때부터 이제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뭐 명령에 다 순종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를 그 마음을 헤아리는 친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내 기대에 부응하라고 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사실 이 소원을 성취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1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좋은 일 때문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죽을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기까지 하시고 굳게 결심까지 하시고 예수님이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마음이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꼬투리나 잡으려고 그러고 대항하에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꺾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나 제자들에게 계속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은 연약한 영혼, 불쌍한 영혼, 가련한 영혼, 소망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거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반드시 참여한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너를 정당화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다가 보면 너같이 큰 소리 치는 인생 아니고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가련한 영혼이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세리나 죄인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가난한 자, 그냥 이렇게 맹인들,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네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봐.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이어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이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연약한 인생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해지면 절망에 빠져요. 아닙니다. 연약해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면 절망이 아니고 실패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소망이 되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비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연약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불쌍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인생을 살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너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가련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누가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우리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돼요. 예수를 잘 믿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을 보듬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꿈이 깨어진 사람, 소원 성취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소원 성취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은 소원 성취 못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소원 성취해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막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그거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원 성취가 안 돼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삶을 사는 그것이 더 귀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 보듬어내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크게 되려고 하기보다도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세요. 양은 구원 얻을 자고 염소는 영벌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양들을 칭찬할 때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주릴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실패한 사람, 꿈이 깨어진 사람, 소원 성취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 당황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복은 뭐냐 하면 세상에는요 소원 성취 못한 채로 사는 사람도 많다고요. 세상에는 꿈이 깨어지는 영혼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닦아주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 손길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소원 성취한 복을 받은 사람 꿈을 이룬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인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나병이라도 고쳐주시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